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심히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니까 그들의 신앙 자체도 왜곡되고 뒤틀려 있었던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 증거가 그들 앞에 출현해 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조차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부정하고 그분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모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상은 전혀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그 참된 의미에 대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연구했어도 그 결과는 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의 이익의 재료로 삼았을 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종교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신앙의 형식은 갖추지만 알맹이가 없는, 마음이 없는, 사랑이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이런 빈 껍데기 같은 신앙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총체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그릇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자기만의 이기적인 동기와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부지기수입니다. 믿음의 길을 참된 진리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아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이 간교한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다시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부활의 문제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신학적인 논쟁을 일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33절까지 다시 보면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반대하여 말하는 사두개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와서 그에게 물었다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했습니다. 만일 아내를 가진 어떤 남자의 형제가 죽는다면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식이 없다면 그의 형제가 그 아내를 취해서 그의 형제에게 자손을 일으켜야 할 것을 그런데 일곱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그리고 셋째가 그녀를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일곱 사람들도 똑같이 자식들을 뒤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부활 때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왜냐하면 일곱 사람들이 그녀를 아내로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계속해서 그를 공격하는 자들과 맞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또한 주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이 감당하셔야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들을 대적하는 자들과 시시때때로 이 불편한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너희들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 하고 물리치시고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도 끊임없이 변론을 하시고 논쟁을 하셨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쫓는 길은 우리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진리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들과도 우리는 만나야 하고 그들의 공격에 맞서서 진리를 복음을 변증하고 변론하는 일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시대 속에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교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자들이 진리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자기중심적 신앙이 되어버릴 때 얼마나 무지하고 모순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띠게 되는지를 우리는 이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할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두개파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당대 최고의 종교적인 지성인 그룹이었습니다. 가장 유대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던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 사독에게서부터 그 기원을 둔 집단으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유대인 가운데서 백성들의 생활을 정치적으로 통솔하고 통제했던 제사장으로 구성된 부유한 지배층의 귀족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교에 대한 관심보다는 로마의 통치자들과 깊이 내통하면서 유대사회에서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었던 아주 정치적인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장로들의 유전에만 집착하던 바리새인들과 사사건건 충돌했고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할 뿐 다른 성경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과 그리고 영의 존재를 스피리추얼한 존재 자체를 그들은 전면 다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고 있었으면서도 종교적인, 정치적인 기득권을 차지하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언제나 자기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여기는 이 만용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께 도발을 일삼고 있었으니 주님께서 왜 이런 자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저주하셨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논쟁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모세의 율법과 부활의 교리가 갖는 이 상호 모순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남편이 자식이 없는 가운데 죽을 경우에 아내는 남편의 그 바로 밑에 동생과 또다시 재혼을 하게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자손의 대를 계속 잇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것을 가리켜 계대결혼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결혼이 갖는 최우선의 가치는 가문의 번성과 지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여겨서 대대로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들의 종교적인 의지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어떤 한 케이스를 가정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곱 형제가 있었다는 거죠. 장남이 아내를 취하였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도 셋째도 계속 형수와 계대결혼에 그들의 관습에 의해서 결혼을 했지만 계속 자식이 없이 일곱 형제가 차례로 그렇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자도 죽게 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나중에 부활을 했을 때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기들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는 대단한 집착을 보이면서 제도와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지켰던 반면에 부활에 대해서는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는 불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접근해서 믿을 것은 믿고 믿지 못할 것은 믿지 않고 이렇게 인간의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바로 이런 모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 믿지 못하는 것.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 믿어지지도 않고 순종할 이유도 없는 것. 이것을 사람이 다 판단해버리는 거죠. 신앙의 어느 한쪽은 대단히 율법적으로 강조하면서도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전혀 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 아주 어리석고 저급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형적인 신앙의 모순과 불균형한 모습을 사두개인들이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상태로 자식이 없는 상태로 죽은 형과 형의 뒤를 이은 형수와 그리고 결혼한 동생들이 다 부활을 하게 됐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냥 이 질문을 던져서 이 어리석은 질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앙의 형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며 또 지극히 세속적인 어떤 그릇된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한결같이 보게 되는 특징은 언제나 진리의 그 실체에 도달하지 못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아주 유치하고 유치하기 이를데없는 미신적인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 땅에서의 형통의 목적만을 지향하는 것에 그칠 때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에 우리의 지성이 미치지 못하게 될 때 신앙은 아주 무미건조해집니다. 그리고 매우 저열한 수준의 신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급한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 새벽기도 하면 기도의 응답이 되고 그걸로 부족하면 뭐 천일 새벽기도라도 하고 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부족처럼 삼고 그래서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또 한 해를 보내고 얼마나 유치하고 저열한 이런 미신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다가 놓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은지를 보십시오. 그저 복.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올바른 깨달음 없이 하나님을 맹목적이고 기복적인 목적으로 신앙하게 될 때 신앙은 결코 깊은 진리를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한 채로 무지 몽매한 수준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 속에서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면서도 기껏 주님 앞에 와서 한다는 질문이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 앞에서는 큰 소리를 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양 이런 모습의 신앙이 그 시대에만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존재한단 말입니다. 참으로 저급하고 유치한 질문이 아닐 수 없는 이런 내용을 주님께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느냐. 34절에서 40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아들들은 결혼하고 시집 보내어진다. 그러나 저 세상을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결혼하지도 않고 시집 보내어지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죽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사들과 같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부활의 아들들이면서 그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하여 말하면서 계시하셨다. 그가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다만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에게 모든 자들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선생이여, 당신이 올바르게 대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것도 감히 질문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과 내세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도 지식도 없는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 자 그들의 신앙의 허상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철저하게 진리에 근거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정초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범위를 우리가 마음대로 좁히거나 넓혀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방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의 무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전혀 부활에 대한 개념과 내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라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었던 거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의 자녀들이나 이 세상에서나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죽은 자의 참된 부활의 의미를 알고 이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택한 자들은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의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하늘나라에서까지 연장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누가 이 여자의 남편이 됩니까? 이 여자가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답변은 바보들아, 그렇게 말씀하진 않았지만 하늘나라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어딨냐.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의 혼인의 관계 천국에서도 이어진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주 무지하고 단순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 이후 저 세상에서의 삶은 이 현세에서 삶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삶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다시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치 천사와 같아져서 부활의 자녀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이어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죠.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해 얼굴을 가리우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이 모두 죽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까지 다 구원으로 이끄셔서 계속해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됨을 의미하고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원히 살아난 자들 그 영원히 살아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이것을 밝히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신앙의 조상들도 모두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때가 되면 살아날 것을 암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 안에서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봐라.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려내신 자들을 영원히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산 자들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뭐 부활이 없다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된 모든 하나님의 영원히 살 자들 그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영생을 얻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은 영원히 죽을 자들이지 하나님은 영원히 산 자들이 하나님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단다. 이런 관념에 이런 막연히 피상적인 그냥 머리로만 머리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알지?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잘 아는 내용이야. 지식적으로, 전통적으로만, 사변적으로, 피상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의 관계 속에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의 감격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야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살아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고백을 가진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산 자로 여겨지는 자는 자기가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예수를 나의 진정한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삶 속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신칭의 이 약속을 붙들고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무지는 이렇게 두려운 일이고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엄중한 문제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제가 아까 기도 때도 언급했지만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이후에 이전의 세대들은 우리처럼 교리와 말씀에 대해서 박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본받아야 될 것은 그분들은 단순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면서 의지할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의도에 다 모여가지고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 위기로부터, 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직면한 이 모든 일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해달라. 어느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물론 어딘가는 있겠죠. 오늘날의 교회 이슈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오늘도 그러니 온통 목사님들의 대화의 화두는 생존입니다. 생존. 생존. 어떻게 해야 성도들을 더 오게 만들고, 그래서 뭐 카페를 교회 안에 만들고, 무지하면서도 잘 믿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지하면 결국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릇되게 신앙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뿐입니다. 무지한 신앙은 결코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할 수 없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에 도달할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 무지의 눈꺼풀을 확 벗겨내고 참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정말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이상의 고상한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다른 목마름을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에 가슴을 묻고 이 진리 안에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오늘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오늘 이 시대에 나라 안팎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될까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 세상이 이렇게 점점 더 망가지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파의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서기관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예수님의 변론을 듣고 선생이여 말씀이 옳소이다 이렇게 맞장구를 쳤다는 얘기는 보십시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뭐라 그랬죠? 숙적관계란 말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상대로 한 논증에서 완전히 주님의 변론을 통해 통쾌하게 사두개인들이 깨졌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속으로 박수를 치면서 아유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한 자들이 누구냐?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었다. 아주 깨속은 맛이다 이런 거죠. 그 비아냥거리면서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당대 최고의 유대인들의 두뇌 집단이었던 산헤드린 출신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사두개인, 바리새파 모두가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모두 참패를 하게 된 이 장면이 누가복음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줄줄이 주님과 변론했다가 여지없이 다 깨져버리는 이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당대 최고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라 여겨지던 자들이 모두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왜곡된 사람의 생각과 지각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 결국 그릇된 길로 가게 됩니다. 전적인 성령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 영혼 가운데 임하고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이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이 사람의 생각과 지각을 가지고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순되고 아둔하고 저급한 신앙의 자리로 미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참 진리와 복음의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신앙이 세워지고 발전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고의 지도 계급에 있었던 자들 가운데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부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더 분명한 진리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경험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관념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진리 안에서 더 깊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말씀과 기도에 더 착념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을 펼쳐 묵상할 때 하나님 성령을 통해 조명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내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지는 이런 은혜 주시기를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혼란과 혼돈의 마지막 때에 오직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